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정부가 오는 27일 4.27 판문점 선언 1주년을 기념하는 평화 퍼포먼스 행사를 개최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오늘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기념 행사의 주제는 먼 길, 멀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며 통일부와 서울시, 경기도 공동 주최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행사에는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등 4개국 예술가들이 참여하게 되며 주한 외교사절과 유엔 군사정전위원회 관계자, 정부와 국회 인사, 일반 시민 등 500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북한 측의 참석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연합뉴스는 통일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이번 행사에 대해 아직 북한에 통지하지 않았으며 적절한 시점에 통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기독교 최대 축일의 하나인 부활절을 맞은 21일 스리랑카의 가톨릭 성당과 호텔 등에서 8건의 동시다발적인 폭발 사건이 발생해서 현재까지 200명 이상 숨지고 500명 이상 다쳤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사상자가 계속 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 고위 당국자는 익명을 전제로 AP통신에 적어도 성당에서 발생한 두 건의 폭발은 자살폭탄 테러로 의심된다고 전했습니다. 수도 콜롬보에 있는 성 안토니 성당과 호텔 세 곳은 외국인 여행객들이 자주 찾는 곳입니다. 또 다른 두 건의 폭발은 콜롬보 북부 가톨릭 신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네곰보 그리고 동부 바티칼로나에 있는 성당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번 연쇄 폭발로 인한 사상자 중에는 외국인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리랑카 정부는 3군 합동 긴급 비상회의를 소집하는 한편 통행 금지령을 발동했습니다. 스리랑카 당국은 또 잘못된 정보와 소문을 막기 위해서 페이스북 등 주요 소셜미디어와 메신저를 찾아냈습니다.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 스리랑카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단합과 자제를 호소하는 한편 범행을 자행한 사람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프란치스코 가톨릭 교황은 21일 로마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부활절 야외 미사를 집전하고 스리랑카 테러는 잔인한 폭력이라고 비판하면서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했습니다. 중국에서 오는 23일 열리는 국제 관함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각국 전함들이 속속 중국 산둥항에 입항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인민해방군 해군 창설 70주년을 맞아서 23일 산둥성 칭다오 인근 해역에서 10여 개국 함정과 60여 개국 대표단이 참가하는 합동 관함식을 가집니다. 로이터 통신은 21일 일본, 인도, 호주 등 여러 나라 전함들이 산둥항에 입항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인 스즈스키호는 자위대 함정 깃발인 우길기를 달고 입항했습니다. 앞서 일본은 지난해 10월 한국 해군이 주최한 관함식 때는 우길기 개항을 자제해달라는 한국 정부의 요청을 거부하고 행사 불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길기는 2차 대전 당시 일본군이 사용했던 깃발로 한국에서는 우길기를 일본 침략 전쟁과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한편 한국도 2,500톤급의 신형 호위함 경기함을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군함은 파견하지 않고 대표단만 보내기로 했습니다. 리비아 당국이 21일 트리폴리에서 유일하게 기능하고 있는 공항을 다시 개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티카 국제공항은 앞서 트리폴리시에 대한 공습으로 폐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20일 밤 트리폴리 상공을 10분 이상 선회하는 비행 물체를 목격했으며 이후 폭발음이 들렸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공습이 리비아 동부 군벌인 리비아 국민군의 공격인지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1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5일 리비아 국민군의 칼리파 하프타르 사령관과 통화를 해서 사실상 지지를 표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또 두 사람이 리비아가 안정적이고 민주적인 정치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 대해서 비전을 공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리비아에서는 최근 리비아 국민군이 트리폴리로 진격하면서 리비아 서부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통합정부와 교전을 벌여서 지금까지 147명이 숨지고 610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의 세계 뉴스였습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주간 스포츠 세상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차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비핵화 방식과 제재에 대한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상대방의 양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달 말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오늘은 비핵화 협상을 둘러싼 최근 미북 기류와 함께 앞으로 전개될 상황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박형주 두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지난 15일 미네소타주에서 열린 집회에서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I don't want it to move fast. It doesn't have to move fast. Right now it's moving along just perfectly and we have good relationship.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빨리 움직일 필요가 없다면서 지금 완벽하게 움직이고 있고 우리는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 제재도 계속되고 있고 인질들이 돌아왔으며 미군 유해도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고 그가 얼마 전 더 많은 대화를 고대한다고 말했다며 대화는 괜찮은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13일 북한 조선중앙방송이 공개한 김정은 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훌륭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생각나면 아무 때든 서로 안부를 묻는 편지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이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은 조건에서 제3차 조미순회 회담을 하자고 한다면 우리로서도 한 번은 더 해볼 용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지만 지난번처럼 좋은 기회를 다시 얻기는 분명 힘들 것입니다.
네, 이 김 위원장의 연설을 조선중앙방송 아나운서가 대독을 한 건데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김 위원장 시정연설에 대한 대답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두 정상 모두 3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게 확인을 한 것 같은데요. 윤 기자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지는 분명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두 정상이 서로 정상회담에 대한 용의를 밝히고 희망을 밝혔던 때와는 그 톤이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예.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의 맥락이 이전과는 다릅니다. 지금 방금 북한 측 아나운서의 목소리를 통해서 들으셨지만
예.
김정은 위원장이 시정연설에서 미북 간 정상회담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은 미국이 순회 회담을 하자고 한다면은 한 번은 해볼 용의가 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 앞에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은 조건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시정연설이 대체로 한 47분 동안 계속됐는데요. 이 47분 동안 미국에 관해서 언급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 협상에 관련한 태도, 미국의 태도를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맥락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그나마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는 좋다고 한다면서 이렇게 한번 해볼 용의가 있다. 미국이 입장을 바꾸면
예.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상당히 곧바로 즉각적으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네.
트위터에서 입장을 밝힌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추가 정상회담을 하자고 하는데 동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아울러서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가 좋다고 한 데 대해서는 관계가 좋은 정도가 아니라 아마도 아주 훌륭하다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예.
그러면서 그 관계에 대해서 영어로는 excellent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소극적인 그런 정상회담 용의 표명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이걸 받아들이면서 김정은 위원장 등보다 더 강한 톤으로 좋은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 박형주 기자가 보기에 이렇게 좋은 관계를 강조한 것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적으로 만나겠다라고 결심을 한 이후에 두 사람의 관계는 공개적으로 항상 좋았습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표현을 공개적으로 많이 했죠. 근데 이번에 조금 흥미로운 부분은 김 위원장이 시정연설이라는 형식에서 먼저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가 좋다라고 이제 강조한 부분들 이 점이 예. 좀 눈에 띄는데요.
예.
앞서 윤 기자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지금 미북 협상이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상당한 답보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과의 관계는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 미북 협상은 톱다운 방식 두 지도자의 관계에 의지한 그런 출발이었기 때문에 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 연설에서 생각나면 아무 때든 서로 안부를 묻는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라고 안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사실 하노이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는 두 사람이 많은 친서를 주고받으면서 물론 친서가 공개되지 않은 부분이 많지만 협상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도 서로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예.
그렇지만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설사 편지를 주고받는다 하더라도 앞서 윤 기자께서 설명해 주었듯이 협상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차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 친서의 내용도 안부를 주고받는 식 이 정도에 머무르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가능합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이 3차 정상회담을 해볼 용의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혹시 구체적으로 제시한 조건이 있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이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은 조건에서 한 번 더 해볼 용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아마도 그 김정은 위원장이 말한 올바른 자세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익히 알려진 대로 미국은 빅딜, 이른바 일괄 타결식 빅딜 해법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비핵화 방법론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것이고 또 아직 구체적인 강론에서도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예.
특히나 그 제재 해제 문제에서는 입장차가 크지 않습니까?
네.
하노이 회담이 결렬로 끝난 핵심적인 원인은 역시 빅딜 문제 그리고 제재 해제 문제 여기에 대한 입장차 때문이었는데요. 미국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은 더 추가로 만날 용의가 없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요. 하노이 회담과 같은 순회 회담이 재연되는 데 대해서는 반갑지도 않고 의욕도 없다.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노이 회담에서 미국 측이 제시한 비핵화 방안에 대해서 전혀 실현 불가능한 방법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분명합니다. 미국이 빅딜 원칙 그리고 제재 문제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바꾸고 그리고 정상회담을 제안해 온다면 그것에 대해서 용의가 있지만 정상회담을 받아들일 그렇지 않다면은 의욕 없다 그리고 반갑지도 않다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는 우리와 설사 다시 마주 앉는다 해도 우리를 까딱도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한까지 올해 말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상당히 쉽지 않은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양측이 모두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을 한 건데 이 서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양측 모두 사실 속내는 가능하다면 뭐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만 지금은 빨리 할 수 없는 상황이 분명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예.
일단 미국 측 입장에서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것은 뭐 예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했던 이야기가 제재는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핵과 미사일 실험이 중단됐다. 뭐 그 포로도 돌아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당장 성과가 안 나는 상황에서 그 정상회담을 밀어붙이지 않아도 지렛대는 우리에게 있다라는 그런 미국의 판단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연말까지 시한을 제시한 것은 앞으로 그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예. 김정은 위원장이 이른바 언급했던 제3의 길, 당장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성과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어떤 전략적인 판단에 따라서 다른 길을 모색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길을 모색하면서 또 동시에는 미국에게 또 압박을 할 수 있는 그런 네.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두 정상이 서로 긍정적인 메시지는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미북 대화가 빠른 시일 내에 재개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겠죠?
예,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사실 미국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제시한 조건, 공유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현재 미국 측이 가지고 있는 입장을 보면 그것은 타협하기 참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네.
그 김정은 위원장이 시정연설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지만 북한의 외무성의 고위 당국자가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 이것을 설명한 대목이 있습니다.
예.
북한 외무성의 권정근 미국 담당 국장의 발언 내용인데요. 그대로 소개해드리면요. 무슨 뜻이냐 시정연설의 뜻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이 우리를 핵 보유국으로 떠민 근원 비핵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 손으로 올해 말까지 치워야 한다는 것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을 핵 보유를 하도록 그렇게 만든 원인이 뭐냐. 북한이 그동안에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체제에 대한 위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체제 보장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비핵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미국이 제재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체제 안전 보장과 제재 해제 이것이 조건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되면 사실 제재 문제 하나만 갖고도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가 완성된 단계에서 체제를 해제할 수 있다는 입장 아닙니까?
예.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말하자면 절충점을 찾기가 그런
예.
대목이고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미북 간의 대화가 조만간 재개되기는커녕 연말까지도 뭔가 이런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미국과 북한의 말하자면 비핵화 협상은 기본적으로 두 정상 간의 톱다운 방식 결단에
예.
의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서는 또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에 따라서는 양측이 어느 때든 입장을 바꿀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도 단언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문재인 한국 대통령도 4차 남북정상회담 추진 방침을 공식화했는데요. 북한이 화답을 얼른 하지 않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 그동안 세 차례 만났지 않습니까?
예.
그동안의 개인적 관계도 많이 싸운 걸로 알려졌는데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개인을 봤을 때는 쉽게 거절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북한 입장에서는 조금 여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당장 다음 주에 러시아와 정상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이때 그 결과를 좀 보고 무언가 움직이고 싶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당장은 화답을 안 할 수도 있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을 하면서 이 성격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3차 미북 정상회담을 견인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이 3차 미북 정상회담까지 이어지려면 미국과 북한 간의 근본적인 어떤 입장 차이나 이런 부분들이 좁혀질 수 있을 만한 어떤 묘수가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그런 것들이 뭐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도 쉽게 뭐 할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한편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뭐 어느 정도 구체적인 윤곽이 나온 게 있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 회담을 한 자리에서
예.
이 가까운 시일 내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방문을 하도록 그렇게 초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발표에 따르면 이에 대해서 사의를 표했다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부 간에 어떤 답변을 한 건 아닌데요.
예.
실무자 간에서 아마도 분명히 논의가 되고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 5월 25일부터 28일 이렇게 일정으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국빈 방문하는 내용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일본하고 미국 정부가 각각 공식 발표를 했는데요. 그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김에 바로 옆에 한국도 방문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이 아니더라도 6월 말에도 일본을 또 방문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정은 돼 있습니다.
예.
5월, 6월 말에 일본 오사카에서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열리거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5월 말 일본 국빈 방문 때 아니면 6월 말 그 주요 20개국 회의를 위해서 오사카를 방문하는 길에 둘 중에 한 경우에 한국을 방문했으면 하는 게 한국 정부의 바람입니다.
예.
아마도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두 사례 중에 한 번은 한국 방문을 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때 말하자면 좀 더 깊숙한 그 북미 회담, 정상회담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또 바라건대는 한국 정부는 이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추가 정상회담도 열렸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미북 관계 상황에서는 상당히 기대하기 어려운 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5월, 6월이 한반도 정세에 뭐 어떤 분수령이 될 수도 있겠나요?
네,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뭐 한반도 문제 당사국 관련국이라고 하면 그 한국, 북한, 미국, 그리고 러시아, 중국, 일본 이렇게 될 텐데요.
예.
사실 이 여섯 나라들이 여러 가지 형식으로 정상들 간에 접촉이 있습니다. 당장 다음 주에는 북러 정상회담이 예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북한 문제에서 중요한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정상들의 만남도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예.
무역 협상이 타결되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앞서 윤 기자께서 얘기해 주셨듯이 아베 총리하고 트럼프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도 있고요.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좀 더 긍정적으로 그 전망을 해보자면 그 한국 정부의 바람인데요. 미국과 남북한 3자 정상회담도 한국 정부는 내심 바라고 있습니다.
예.
사실 1년 전 5월, 6월 그러니까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이 본격적으로 준비되고 성사됐던 그런 시기였는데요. 딱 1년이 지난 이후에도 지금 그 싱가포르 회담의 어떤 성과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다른 형식의 한반도 상황이 전개될지 굉장히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뉴스 포커스는 먼저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다시 시동이 걸린 남북미 삼각의 정상 외교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미국과 북한 고위 당국자들이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 한 발언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먼저 북한 측에서는 폼페오 장관을 교체하라는 요구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북한의 외무성 권정근 미국 담당 국장이 이런 내용의 말하자면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일문일답 형식을 통해서 성명을 낸 건데요.
예.
이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난 것에 대해 얘기하면서 이 권 국장은요. 일이 될 만하다가도 폼페오만 끼어들면 일이 꼬이고 결과물이 날아가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노이 회담이 결렬로 끝난 원인을 폼페오 국무장관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폼페오가 회담에 관여하면 앞으로도 관여를 하면 또 판이 지저분해지고 일이 꼬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폼페오 장관이 아닌 북한 측과 의사소통이 보다 원만하고 원숙한 인물이 대화 상대로 나서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폼페오 장관에 대한 북한 측의 불신은 사실 어제 오늘이 아닌데 이번에 그 권정군 극장에 이 말하자면 성명은 상당히 자극적인 형태로
그렇죠.
폼페오 장관에 대한 교체를 직접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상당 부분 외교적인 결례라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북한이 왜 이 시점에 미국 측 협상 책임자 교체를 이렇게 자극적인 표현까지 해가면서 주장을 하고 나선 걸까요?
네,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좀 전에 이제 윤 기자께서 분석해 주신 폼페오 국무장관이 대북 협상과 관련돼서 유지했던 굉장히 강경한 입장, 북한 입장에서 보면
예,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재고를 강력한 톤으로 좀 촉구하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최근 이제 북한의 지도부가 개편된 것과 무관치 않다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네.
최근에 그 최룡해가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대신해서 상임위원장 자리를 꿰찼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겸직한 자리가 제1부위원장직이거든요.
네.
이 국무위원회에서 그러니까 헌법상 가장 중요한 북한의 의결기구라고 할 수 있는데
예.
그 제1부위원장 아래에 누가 있느냐를 보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리수용 국제부장이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비핵화 협상을 총괄 지휘했던 김영철 통일전선부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
리용호 외무상도 있고요. 그리고 실무 책임자인 최선희 외무성 부상도 승진을 해서 여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슨 이야기냐면 그동안에는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아서 협상을 진두 지휘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사이에 최룡해 제1부위원장이 사실 직제상으로 끼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게 직제상의 개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면 최룡해 제1부위원장은 실질적으로 전반 적인 북한의 대외 정책을 관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함께 최선희 부상이 승진을 했기 때문에
예.
김영철 그 통일전선부장의 역할이 어떻게 될지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도부 개편과 맞물려서 폼페오 장관의 교체를 요구했을 그런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라는 분석도 있고요. 또 세 번째는 폼페오 국무장관이 이번에 얼마 전에 상원 청문회에서 의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이었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을 독재자라고 칭했습니다.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최고 존엄을 모욕한 것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항의성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북한의 이런 요구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 뭐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 공식적으로 미 국무부가 얘기한 것은 미국은 앞으로도 북한과 건설적인 관여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 이런 정도로 간단하게 그치고 있고요.
예.
또 그 폼페오 장관 자신은 기자들의 그 관련 질문에 대해서 그냥 웃었을 뿐 아무런
네.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북한 측의 이런 그 담화는 상당히 외교적인 결례고
예.
또 이 양국 관계에서 이례적인 일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북한이 이런 그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미북 대화의 재개에 좀 이롭지 않은 일이다라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한동안 잠잠했던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다시 여기저기서 북한 문제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3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북한이 핵폭이 준비가 돼 있다는 추가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이 비슷한 얘기는 뭐 과거에도 여러 차례 나온 거고 그런데 특별히
네.
이번에 뭐 다른 좀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일단은 이 발언이 나온 것은 지난 17일에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과 인터뷰하는 그런 과정에서 나왔는데요.
예.
그래서 기자가 그 3차 정상회담을 위해서 미국이 무엇을 봐야 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볼튼 보좌관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전략적 결정을 했다는 진짜 징후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 말을 다시 반출을 해보면 다시 말해서 폼페오 국무장관은 북한이 핵포기에 대한 전략적인 결정을 안 했다라는 인식이 깔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여주는 증거를 제시해달라 이런 부분을 요구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얘기가 그 주도적인 인물이 볼튼 보좌관이다 이런 분석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예.
볼튼 보좌관이 한동안 인터뷰를 자제했다가 다시 이렇게 방송 인터뷰를 시작했는데요.
예.
다시 한번 이제 북한에게 구체적인 핵 비핵화에 대한 어떤 징후, 뭐 이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비핵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선제적인 행동을 한다던가 볼튼 보좌관이 항상 이야기하던 핵신고서 제출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을 행동에 옮겨라 이런 촉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보인 행보하고 이 볼튼 보좌관의 인식, 좀 거리가 많이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볼튼 보좌관은 사실 백악관 안보 보좌관으로 임명된 이후에 약간 그 여러 차례에 걸쳐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문제를 보는 접근 방식이라든지 인식이 차이가 있는 것을 그동안 드러냈었고요.
예.
또 간간이 이런 볼튼 보좌관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서 좀 비껴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기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이번 하노이 회담도 마찬가지로 볼튼 보좌관은 그 정상회담 전날 만찬의 그 국가안보보좌관으로는 이례적으로 참여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단독회담에도 참석을 하지 못했고요.
예.
확대정상회담부터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예정에 없었던 일이었는데요.
예.
이번에 볼튼 보좌관의 그 언론 인터뷰를 보면 두 가지입니다. 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 아직 알 수 없다라는 거고요.
예.
또 비핵화와 관련해서 진전이 있었다고 얘기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과는 상당히 그 톤이 다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예.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폼페오 장관도 자신이 직접 그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여섯 번에 걸쳐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전해들었다. 이걸 믿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볼튼 보좌관과는 결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비핵화 협상을 통해서 이런 북한의 핵포기와 관련한 진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약간 과장법을 쓰면서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고까지 했습니다.
예. 예.
그렇지만 볼튼 보좌관은 자신이 직접 모시는 그 대통령의 입장과는 크게 차이가 납니다. 지금까지 진전이 있었다고 말할 수 없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고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 좀 강경한 메시지를 발신할 필요가 있을 때는 볼튼 보좌관을 전면에 내세우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북한이 폼페오 국무장관을 말하자면 협상에서 비껴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예.
볼튼 보좌관이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그 관측들이 있는데요. 앞으로 이것이 이제 협상 국면으로 다시 그 진입을 하면 볼튼 보좌관의 역할이 좀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은 상당히 일반적인 겁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폼페오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과 북한이 현재 대화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인 협상이 어디에선가 어떤 방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상당히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예.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가장 최근에 한 게 15일 한 대학에서 이제 강연 때 그 질문에 답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예.
우리 팀은 북한과 협력해서 우리가 지향하는 지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방향을 짜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그 이전에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도 우리는 북한과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의 평가는 그 외교적인 기본적인 어떤 채널은 가동이 되고 있을 수는 있지만 이 비핵화라는 구체적인 협상을 가지고 협상과 관련된 채널이 가동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지금 하노이 이후에 양측이 분명하게 자신의 입장창을 내세우고 있는 그러니까
예.
협상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협상과 관련된 그 대화가 진행 중이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예. 자, 지금까지 폼페오 장관, 볼튼 보좌관, 그리고 북한 외무성 등에서 나온 협상 관련 주요 발언 짚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많은 관심을 끄는 일이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입니다. 자, 다음 주에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시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결정된 배경이 뭔가요?
예, 잘 아시는 대로 사실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초청한 것이 지난해 5월이었습니다. 거의 1년 전이었는데요.
예.
아시는 대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이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직접 푸틴 대통령의 초청 의사를 전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대체로 지배적인 관측은 지난해에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무려 세 번을 지난해만도 방문을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러시아를 방문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관측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사실 방문이 현 시점에 이뤄지게 된 것은 하노이 회담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하노이 회담이 결렬로 끝나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대한 기대를 상당 부분 접은 상태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올해 신년사에서 밝혔던 이른바 새로운 길,
예.
이 새로운 길에 대해서 모색하고 있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신호가 바로 러시아 방문이라는 것인데요.
예.
그전에는 왜 그러면 러시아 방문을 하지 않았느냐. 일단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집중해야 하는 측면이 있었고요.
예.
또 사실 미국의 말하자면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그런
예.
측면도 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러시아는 미국과 외교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상당히 맞서고 있는 그런
그렇죠.
나라거든요.
예.
중국하고는 또 다릅니다. 중국은 경제적으로 미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예.
지금 무역 분쟁을 겪고 있는 와중에서 미국의 눈치를 상당히 많이 살피는 그런 형국입니다.
예.
이 러시아는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미국에 대한 기대를 상당 부분 접고 또 실제로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하지는 않더라도 미국을 압박하는 차원에서 러시아를 방문하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상당히 좋은 카드가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음직하다는 겁니다.
예.
바로 이런 것들이 김 위원장의 이번 러시아 방문 배경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이 정상회담의 그 목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건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앞서서 지금 그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조금 사족을 붙이자면
예.
그 북한은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어떤 외교적인 그 패턴을 보인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02년에 김정은 위원장의 아버지인 김정일 위원장이 2002년에
예.
북러 정상회담을 했는데 이때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 2001년에 부시 정권이 이른바 북한을 악의 축으로
예.
분류를 하면서 굉장히 대북 강경 일변도의 어떤 외교 정책을 썼습니다.
네.
그 바로 이듬해에 김정일 위원장이 러시아를 일종의 그 타겟책으로 삼았고요. 그리고 이후에 바로 이루어졌던 게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평양 방문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은 미국과 무언가가 잘 안 될 때 항상 본인에게 그 북한 측에게 유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외교적 카드를 마련하려고 했었던 그런 행태가 있었는데요.
예.
이번 방문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는 당장 그 제재와 관련된 부분을 러시아에게 조금 선물을 받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예를
예.
들어서 러시아는 지금 북한 노동자가 한 만 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그런데
예.
유엔 결의에 따르면 올해 다 돌려보내야 됩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싶을 거고요. 또 그리고 러시아의 인도적 지원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적으로 또 요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러시아도 그동안의 한반도 문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지를 계속 밝혀오기는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러시아는 미국, 중국과 마찬가지로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이고
예,
또
예.
북핵 6자회담의 중요한 탕사국의 하나입니다. 북한과는 가장 오래된 맹방에 속하고요.
예.
그 아시다시피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그 약화된 상태지만 러시아는 지금 미국과 더불어서 정치적, 군사적,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유일하게 미국에 맞서는 그런 강국입니다.
예.
그런데 유독 사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중동이라든지 유럽과는 달리 그 영향력이 사실 다른 지역하고는 좀 달리 예. 약한 상황이 아닙니까?
네네.
이번에 북한을 통해서 그 푸틴 대통령은 그 러시아의 영향력을 좀 더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사실 오랫동안 밝혀왔습니다. 왜냐하면 푸틴 대통령은 집권 이후에 사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서는 그 발언권을 국제 문제에서 상당히 그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중동 문제에서도 그렇고요.
네.
시리아라든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전 세계적인 영향권 확장의 일환으로 아시아 지역에서도 같은 말하자면 그 효과를 기대하고 있고요.
네.
그 발판이 북한이라는 그런 지적입니다.
네. 자, 이제 중국도 이 북러 정상회담을 예의주시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 1년 동안 시진핑 주석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4차례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입장에서 보자면 중국 측에게 크게 받은 것이 없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제재 완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번에 러시아를 방문하는 것이 꼭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그리고 또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 측에도 동시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성격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른바 이 새로운 길과 관련된 행보를 앞으로도 계속 할까 하는 것이 또 이제 의문이네요.
예. 사실 이번 그 러시아 방문이 새로운 길의 말하자면 시작. 를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미국이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입장 또는 원칙을 바꾸지 않는 한은
예.
김정은 위원장은 계속해서 말하자면 그 외교의 무게중심을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보다는 주변국들, 다른
예.
주변국이죠. 주로 그 기존의 그 전통 우방국인 중국이나 러시아로 관심을 돌릴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미국과의 그 비핵화 협상에 대한 관심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남북한 정상회담 등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도 상당히 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미북 정상이 3차 정상회담 개최 의지를 밝힌 가운데 최근 미북 협상 기류 살펴봤고요. 다음 주로 예상되는 북러 정상회담의 개최 배경과 전망에 대해 얘기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박형주 기자,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안녕하세요. 세계 곳곳의 스포츠 소식 전해드리는 주간 스포츠 세상 오종수입니다. 미국 골프 선수 타이거 우즈가 최고 권위 대회 중 하나인 마스터스 토너먼트를 제패했습니다. 개인 통산 다섯 번째 이 대회 우승인데요. 2005년 네 번째 승리 이후 무려 14년 만입니다. 우즈의 극적인 재기를 스포츠계는 물론이고 미국 사회 전체가 반기고 있는데요. 타이거 우즈와 마스터스 소식 오늘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우즈는 지난 14일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열린 미국 프로골프 PGA 투어 대회 마스터스 토너먼트 최종 라운드에서 2언더파 70타를 쳤습니다. 4라운드 통산 13언더파 275타로 우승을 확정했는데요. 12언더파로 공동 2위를 기록한 미국의 더스틴 존슨, 젠더 쇼플리, 브룩스 캡카를 한타차로 따돌렸습니다. 언더파란 기준보다 공을 적게 쳤다는 이야기고 타수가 낮을수록 더 잘하는 건데요. 13언더파는 기준에서 13번이나 덜 친 겁니다. 골프 애호가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즈에게 대통령 자유훈장을 수여하겠다고 15일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이 훈장은 민간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상훈 가운데 하나인데요. 믿을 수 없는 재기와 성공을
스포츠뿐 아니라 삶에서도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포츠 각 종목 유명 선수들도 일제히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스포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재기라고 농구 선수 스테판 커리가 트위터에 적었는데요. 테니스 선수 세레나 윌리엄스는 우주의 우승 장면을 보고 울었다 하면서 남다른 위대함을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주의 믿을 수 없는 재기,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이제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2000년대까지만 해도 골프하면 타이거 우즈, 타이거 우즈하면 골프로 통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마땅한 적수를 꼽기 어려울 정도로 압도적인 선수였는데요. 1998년부터 무려 12년 동안 세계 순위 1위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주요 대회가 열리면 우즈가 우승하는 게 당연시 됐습니다. 어쩌다 우즈가 2등으로 밀리기라도 하면 오히려 그게 더 뉴스가 됐는데요. 골프에 관심 없는 사람도 타이거 우즈는 알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2008년 US 오픈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면서 우주의 경력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해 갑작스레 나락으로 떨어졌는데요. 불륜 추문에 휘말린 게 시작이었습니다. 골프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면서 부진을 거듭했는데요. 우승은 고사하고 대회마다 기록 상위권에서 우주의 이름을 찾아보기 힘들게 됐습니다. 그만그만한 선수들과 함께 중하위권을 맴돌았는데요. 우주 본인뿐 아니라 골프계, 스포츠계 전체에 충격이었습니다. 우주는 이혼 후 마음을 다잡는 듯했지만 허리를 비롯해 몸 곳곳 부상에 시달렸습니다. 이후 골프채를 잡기 힘들어지면서 팬들의 기억 속에서 타이거 우즈의 이름이 잊혀졌는데요. 하지만 우즈는 경기장에 서려는 노력을 계속했습니다. 허리 수술을 거듭하면서 간간이 PGA 투어에 복귀했는데요. 쉽진 않았습니다. 예전 같은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했는데요. 골프 팬들은 한물 갔다 하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스포츠 매체들도 우주 이야기를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는데요. 은퇴 선언이 머지 않은 것으로 일각에서 예측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부터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9월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PGA 투어 시즌 마지막 대회 투어 챔피언십에 우주가 나갔는데요. 예상을 깨고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이때부터 골프 팬들이 우주를 다시 보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이번에 마스터스 우승으로 완벽한 재기를 알렸습니다. 마스터스 토너먼트는 PGA 챔피언십, US 오픈, D오픈과 함께 PGA 투어 4대 메이저 대회, 주요 대회인데요. 골프장 잔디밭 같은 녹색 겉옷을 우승자에게 입혀줍니다. 그린 재킷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직업 골프 선수 최고 영예로 꼽히는데요. 우즈가 처음 그린 재킷을 입었던 때가 1997년 21살 때였습니다. 앳된 얼굴이었는데요. 앞서 마지막 그린 재킷을 걸쳤던 2005년에도 여전히 20대 패기 넘치는 청년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의 우즈는 많이 달라졌는데요. 머리숱이 듬성듬성 옅어진 얼굴로 그린 재킷을 입은 모습이 세월의 흐름을 말해줍니다. 세월을 거슬러 다시 일어선 우즈에게 대중이 찬사를 보내고 있는데요. 우즈는 이제 골프 역사를 바꿀 도전에 나섭니다. 두 가지 목표가 가시권에 들어왔는데요. 먼저 PGA 투어 전체 81승으로 샘 스니드의 82승 최고 기록에 1승 차로 다가섰습니다. 스니드가 81승 당시 48살이었던 걸 감안하면 아직 43살인 우주의 신기록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이저 대회 최다 우승 기록이 남아있는데요. 우주는 이번 마스터스 우승으로 메이저 통산 15승을 올렸습니다. 마스터스 5승에 PGA 챔피언십 4승, US 오픈 3승, D오픈 3승을 쌓았는데요. 잭 니클라우스가 가진 최고 기록 18승에 3승 차로 따라붙었습니다. 우주가 이 기록을 깨서 새 이정표를 세울지 팬들의 최고 관심사가 됐습니다. 골프는 넓은 잔디밭에서 긴 채로 딱딱한 공을 때려 멀리 있는 구멍에 넣는 운동입니다. 웬만한 동네마다 골프장이 있는 미국과 서양에서는 대중적인 스포츠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주말과 휴일에 골프채를 자주 잡습니다. 일본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에서도 골프 접연이 넓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여유 있는 사람들이 즐기는 귀족 스포츠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유명인들이 고액 내기 골프를 했다는 논란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요. 나라의 큰일을 뒤로하고 공직자들이 골프를 치러 갔다는 시비도 끊이지 않습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알쏭달쏭한 스포츠 용어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스포츠 용어 사전입니다. 남자 골프 4대 메이저 대회가 마스터스, PGA 챔피언십, 그리고 US 오픈, D 오픈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US 오픈과 D 오픈의 공통적인 오픈이란 무슨 뜻일까요? 오픈은 열려있다는 뜻의 영어 단어입니다. 누구에게나 참가 자격을 개방한 건데요. 직업 선수나 동호인, 구분 없이 도전할 수 있는 대회입니다. 테니스에 특히 오픈 토너먼트가 많은데요. 그래서 프로와 아마추어 실력차가 가장 적은 운동 중 하나가 테니스입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미국 골프 선수 타이거 우즈가 14년 만에 마스터스 우승으로 재기한 소식 전해드렸고요. 스포츠 각 종목의 오픈 대회가 무슨 뜻인지도 알아봤습니다. 음악 들으시겠습니다. 타이거 우즈가 경기장에 나갈 때마다 즐겨 듣는 곡인데요. 마크 모리슨이 부르는 Return of the Mac입니다. 지금까지 오종수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뷰의 마감 뉴스입니다. 한국 정부가 오는 27일 4.27 판문점 선언 1주년을 기념하는 평화 퍼포먼스 행사를 개최합니다. 한국통일부는 오늘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기념 행사의 주제는 먼 길, 멀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며 통일부, 서울시, 경기도 공동주최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행사에는 한국과 미국, 일본 등 4개국 예술가들이 참여하며 주한 외교사절과 유엔 군사정전위원회 관계자, 정부와 국회 인사, 일반 시민 등 500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북한 측의 참석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연합뉴스는 통일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이번 행사에 대해 아직 북한 측에 통지하지 않았으며 적절한 시점에 통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4월 27일 판문점 남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역사적인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당시 완전한 비핵화와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개선 등 합의 사항을 담은 4.27 판문점 선언을 채택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기독교 최대 축일의 하나인 부활절을 맞은 21일 스리랑카의 가톨릭 성당과 호텔 등 8곳에서 연쇄 폭발 사건이 발생해서 현재까지 적어도 200명 이상 숨지고 450명 이상 다쳤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이날 오전 6곳의 동시다발적 폭발에 이어서 오후 또다시 2건의 폭발이 발생하면서 사상자가 계속 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 고위 당국자는 익명을 전제로 AP통신에 적어도 성당에서 발생한 2건의 폭발은 자살폭탄 테러로 의심된다고 전했습니다. 수도 콜롬보에 있는 성 안토니 성당과 호텔 3곳은 외국인 여행객들이 자주 찾는 곳입니다. 이번 연쇄 폭발로 인한 사상자 중에는 외국인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CNN은 현지 병원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서 외국인 사망자가 적어도 20명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스리랑카 정부는 3군 합동 긴급 비상회의를 소집하는 한편 통행 금지령을 발동했습니다. 현재 배후를 자처하는 단체는 없으며 스리랑카 당국은 용의자 7명을 체포해서 수사 중입니다. 한편 프란치스코 가톨릭 교황은 21일 로마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부활절 야외 미사를 집전하고 스리랑카 테러는 잔인한 폭력이라고 비판하면서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했습니다. 중국에서 오는 23일 열리는 국제 관함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각국 전함들이 속속 중국 산둥항에 입항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인민해방군 해군 창설 70주년을 맞아 23일 산둥성 칭다오 인근 해역에서 10여 개국 함정과 60여 개국 대표단이 참석하는 합동 관함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로이터통신은 21일 일본과 인도, 호주 등 여러 나라 전함들이 산둥항에 입항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인 스즈스키호는 자위대 함정 깃발인 우길기를 달고 입항했습니다. 우길기는 2차 대전 당시 일본군이 사용했던 깃발로 한국에서는 우길기를 일본 침략 전쟁과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중국은 일본 함정의 우길기 개양을 문제 삼지 않았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군함은 파견하지 않고 대표단만 보내기로 했습니다. 리비아 당국이 21일 트리폴리에서 유일하게 기능하고 있는 공항을 다시 개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티카 국제공항은 앞서 트리폴리시에 대한 공습으로 폐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20일 밤 트리폴리 상공을 10분 이상 선회하는 비행 물체를 목격했으며 이후 폭발음이 들렸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공습이 리비아 동부 군벌, 리비아 국민군의 공격인지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한편 미국 백악관은 1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리비아 국민군의 칼리파 하프타르 사령관과 15일 통화를 하고 사실상 지지를 표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21일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코미디언 출신의 정치 신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후보는 페트로 포로셴코 현 대통령을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달 31일 대통령 선거를 치렀지만 과반 득표한 후보가 나오지 않아서 이날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됐습니다. 2차 투표 마감은 21일 오후 8시이며 출구 조사 결과는 이후 공표될 예정입니다. 미얀마 대법원이 23일 로이터통신 기자들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릴 거라고 로이터통신 등 주요 언론들이 21일 전했습니다. 로이터통신 소속 현지 기자들인 와론과 초소웨우 기자는 지난 2017년 미얀마군에 의해서 로힝야족 학살 사건을 취재하다 체포돼 16개월 이상 구금돼 있습니다. 뷰의 마감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저녁 방송은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